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들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헌금 생활은 가시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것은 누구 거냐라는 너희 신앙 고백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내 수중에 있는 이 돈은 누구 거냐? 너 거라고 믿으면 너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정의입니다. 학계서 말씀대로 은금은 다 내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정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안에는 가시적인 신앙 고백,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헌금 중에서 구제 헌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헌금을 동력 이렇게 하였고 일으켰고 그 헌금을 거두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주의 형제들 성도들을 돕는데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구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이 왜 필요하고 이 헌금을 왜 내야 되며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 구제가 왜 중요한지 쓸 필요는 없었으나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구제 헌금에 대해 그 필요와 또 어떤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나의 주변의 가난한 자를 정말 잘 돕고 있는가? 나의 헌금의 어떤 부분은 정말 구제를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받아서 좀 멸망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죠. 그들이 음란하였고 또 동성간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연애로 아주 물러나요. 하나님을 아주 대적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이 창궐함으로 그 심판을 내린 사건인데,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첫 번째는 그가 음란했다, 두 번째는 그의 음식이 풍성하고 태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음란의 죄악,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너를 내가 벌을 면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가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서너 가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겠습니까? 그중에 세, 네 개를 뽑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이것이 내가 너를 벌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나 단합하고 얼마나 하나된 목소리로 분노합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정말 아파하고 있는가? 음식의 풍종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뜻입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또 장사되어 아주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만 내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전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부자가 지옥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알려주십시오 얘기해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께 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전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의 시작은 아니죠. 부자가 식탁에 있는데 음식물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가지고 막 음식물 옆으로 막 떨어져요. 그런데도 거지 나사로가 와서 굶어 죽는데도 그 음식 하나 주지 않았단 것이 이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라는 그 메시지도 가난한 자 있으면 도와줘라. 음식에 있으면 음식이 이렇게 막 음식이 막 떨어져서 막 개들이 먹고 있는데 그 음식 한두 개 해서 가난한 자 도와줘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나무가 좋은 건가요? 이게 아침부터 너무 헷갈리게 제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아, 이 좋은 열매를 딱 보고 야,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가 맞나요? 아니면 아, 열매가 좋으니까 이 나무가 좋구나. 여러분 똑같죠? 둘 다 맞죠? 좋은 나무니까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좋은 나무니까. 너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좋은 나무구나. 성경은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함과 거듭남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좋은 행실의 열매를 보고 아, 저 사람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구나, 우리가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품이죠.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가시적인 열매입니다. 내 안에 구제하는 마음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너무 가식하는 사람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열매가 영원한 의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율법의 의무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돼. 모든 규정 하나도 멍에와 짐을 지어준 적이 없는데 딱 하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마땅히 믿는 자에 맺혀야 되는 그 열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어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좀 굶어 죽는 아이들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손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손 뻗으면 닿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심판이지 어디 뭐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사진으로만 보는 멀리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도 가난한 자는 너와 항상 있을진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손 뻗으면 닿는 위치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절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중요성은 다시 적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제 헌금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에 나온 대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구제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된 헌금, 준비된 헌금.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 5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언제 하는 거냐면 즉흥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헌금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약정된 게 있어야 되고 1년 내내 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구제헌금이 항상.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이라는 미리미리 목을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삶의 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슬픈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체크 끊는 게 구제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헌금입니다. 그냥 헌금. 구제헌금은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게 금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수입마다 그때그때 11조를 떼가지고 이렇게 따로 궁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보면서 제가 참 격려를 받았는데 그런 거와 같이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미리 준비는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내가 도와줘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준비된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구제가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감동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생의 호흡이 매일매일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제연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액수까지 다 정해드립니다. 구제연금 얼마를 해야 될까요? 얼마를.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액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연금 내가 얼마나 떼어놔야 되나 마음대로 하되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는 인색하지 않도록. 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 인색하다 생각하지 않, 그 액수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커서 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상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는 오래 못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너무 재정이 커서 억지로 내지 않는 그 앞뒤를 자르고 그 언저리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또 요만큼 떼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아둘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만나서 이 헌금을 전하게 하실까.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이 헌신이 담겨져 있는 액수를 너무 적어서 인색하지 않고 너무 많아서 억지로 내지 않는 것을 가족끼리 상의하세요. 상의하셔서 아, 이 정도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아, 이 정도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수를 두고 거기를 꾸준히 떼어서 모아두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곡식을 더둘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그 모퉁이는 가난한 자의 목이다. 그래서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가 추수 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모퉁이를 놔둬라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1조는 거두는 것에 10분의 1을 딱 떼야 되는데 이건 수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인색한 사람은 모퉁이가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완전 모퉁이 완전 그래도 괜찮아요. 모퉁이란 게 어딘지 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크면 클수록 야, 이 정도는 모퉁이야 더 가지 마 이 정도는 모퉁이지. 그래서 모퉁이가 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인색하지 않으나 억지로 내지 않고 즐거이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을 날마다 혹은 달마다 주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떼어나서 모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헌금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주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7살이고 아들이 4살인데 지난 연말에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 하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두라고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예, 큰 돈을 주셨어요. 열어보니까 100불짜리 두 장이. 아이들한테 얼마 큰 돈입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떼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카드에 그 우리 애들이 이름이 어려운데 이름까지도 적어가지고 적어서 아, 이건 지금 떼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이를 앉혀놓고 평생 처음 만져볼 겁니다. 주면서 이거 세뱃돈이야. 너 이거 어떻게 쓸래? 그러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흔들면서. 이게 제가 열심히 설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쓰길 원하니? 하니까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아 페루에 헌금할게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제 헌금통 나눠주면서 조금씩 거기서 헌금해서 페루 헌금하라고 알려줬거든요. 페루에 헌금한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서 아 내가 돈을 좀 바꿔줄까?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아니 그걸 다 한대요 다. 그래가지고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헌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넣습니다.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저희는 큰 댁에 가까이 있어서 이제 가서 세배를 하니까 또 세뱃돈을 또 받았어요. 세뱃돈을 다 받고 왔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돈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또 빼로 성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했잖아. 근데 제가 이 목사인데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새해부터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모든 필요를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항상 넉넉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만큼 넉넉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더 넉넉해질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착한 일이 넘치도록 일어나도록 내게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넉넉할 것입니다. 안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는 거죠.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두 번째 개념은 누리는 겁니다. 누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7일 동안, 7일째 아담과 하와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봐라. 내게 베푼 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풍족하게 선한 힘이 넘쳐 흘러나도록 내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만큼, 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만큼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만큼 베푸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자는 은혜로 그냥 줘요. 믿음으로 누리고 누린 만큼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다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내가 구제헌금하는 것뿐입니다. 가족과 상의하셔서 인색하지 않으나 억지로 내지 않을 양을 정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모아둔 재정을 헌금해야 되겠다, 전달해야 되겠다, 감동이 됐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0불도 괜찮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 메일박스에 50불을 탁 넣어놓고 이렇게 카드와 함께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재정에 비해서 50불은 너무 작은 재정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50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통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면 액수가 쌓이겠죠. 쌓이면 쌓이는 대로 우리가 항상 구제에 힘쓰고 구제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구제의 열심이 다른 교회들을 분발하게 하는 역사, 그들의 열심을 이렇게 하게 하는 좋은 자랑들,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교훈, 좋은 시발점이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의 아버지가 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몇 가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구제, 은총, 혹시 내가 잊고 있었다면, 혹시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 주변에 주었던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 돌보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좀 긍휼을 구하시며 좀 회개하시며 주 앞에 먼저 나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봐주시는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기이한 삶들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걸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주의 삶에 나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깊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 잘 돌보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결심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하나님 주신 풍족함으로 하나님 주신 넉넉한 은혜로 흘려보내어 날마다 내 삶의 모퉁이가 넓혀져가는 복된 가문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축복을 구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내지 아니는 즐거운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마음 깊게 붙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깨우는 주주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구제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서로의 따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를 통하여서 마게도냐 모든 성도들을 깨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마게도니아의 많은 교회들의 구제를 분발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신 유저지 초대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열심으로 구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러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는 좋은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손길을 통하여 흘러가고 돌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개 숙여 은총을 구하는 모든 가정에게 넉넉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